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불법 이민 방지 장벽 설치 비용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멕시코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신임 외무장관은 10일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장벽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장벽을 설치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멕시코가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데가라이 장관은 그러나 그 같은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10일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43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또 벌금 이외에 이 문제로 인한 손실 비용이 현재 192억 달러를 초과한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일단 접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아울러 3년간 독립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 감독을 받게 됩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9월 자사 경유 차량 수십만 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미국 환경 기준치에 맞도록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11일 아프가니스탄 남부 도시 칸다하르에서 전날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자국 외교관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테러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고 이들 대부분은 아프간 고위관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주지사와 아프간 주재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사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아랍에미리트 연합 총리는 인터넷을 통해 폭탄 공격은 어떠한 인도적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외교부는 이날 자국 대사가 아프간 고아들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칸다하르를 방문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러시아를 대통령 선거 해킹의 배후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을 겨냥해 발생한 해킹이 러시아 소행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선 이후 이날 처음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미국을 해킹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자신이 미국을 이끌게 되면 러시아가 미국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외설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국 정보당국이 이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이 중대한 위협이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실패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11일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상원 인중청문회에 나와 북한을 이란과 함께 중대한 위협으로 꼽으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헛된 약속을 미국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틸러슨 엑슨모빌 회장을 국무부 장관에 지명한 바 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가 북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틸러슨 지명자는 러시아가 미국의 위협이라면서 러시아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연장과 관련해 워싱턴과의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앞서 미 의회가 대이란 제재법을 연장하자 이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이란 핵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아바스 아라치 이란 외분 차관은 이란 제재법의 연장에 대한 이란의 우려를 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리 차관은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재작년 타결된 핵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의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렉스 틸러슨 미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의 빈틈을 메우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압박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틀로서 육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 킬로그램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6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는 0.5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대북 제재의 빈틈을 메우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Yes, I would, Senator. In fact, I'm at that is the issue with North Korea is we have failed to enforce.
틸러슨 지명자는 11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지난해 통과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또 지금까지 미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북한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는 완벽한 공조를 이루고 중국에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 지금까지 중국이 기대에 못 미쳤던 수준을 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북한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대중국 압박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specific violations of the sanctions, such as the purchase of coal.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과의 석탄 교역과 같은 부분에서 중국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이 북한 억제를 위해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북한에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빈 약속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그 첫 단계로 제재의 빈 구멍을 메우고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추가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pose grave threats to the world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적들은 국제 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친구가 아닌 나라들이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전 세계의 악당들이 약속을 깨도록 고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틸러슨 지명자의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 킬로그램으로 추정했습니다. 2016 국방백서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이는 핵무기 1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 능력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을 5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8 국방백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40여 킬로그램으로 추정됐는데 8년 만에 10킬로그램 늘었습니다. 핵무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선 플루토늄 4에서 6킬로그램이 필요한 만큼 이는 핵무기 10개 안팎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재가동해 10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더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이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춘근 연구위원입니다.
소형화라는 것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ICBM 소형화하고 노동이나 이런 정도의 소형화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노동이나 이런 스커드 같은 소형화는 좀 됐다고 보잖아요.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수준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과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는 그러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는 2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이번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로 볼 때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을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발사체 기술이 ICBM 발사체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무수단 미사일이 한 4,000km 내외를 가는 건데 이 엔진을 두 개를 묶어서 ICBM에 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엔진의 결함이 작년에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국방백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지난 2012년 이후 ICBM급 KN-08을 세 차례, 그 개량형인 KN-14를 한 차례 대외 공개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부각된 SLBM과 관련해선 향후 추가 시험 발사, 잠수함 작전 능력 구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백서에 ICBM과 SLBM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탄두 등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과시했다고 밝혀 핵탄두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국방백서는 이와 관련해 별도 설명에서 북한이 공개한 소위 핵탄은 내폭형 핵분열탄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모형인지 실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한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또 사거리가 1,000km로 늘어난 스커드 ER 미사일과 함께 한국 중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한 300mm 방사포 10여 문의 실전 배치도 처음 기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대 사거리 56km의 지대공 미사일 SA-2와 최대 사거리 250km인 SA-5를 전방 지역과 동서부 지역에, SA-2와 최대 사거리 25km인 SA-3는 평양 지역에 각각 배치했다고 국방백서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 병력이 2016년을 기준으로 128만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8만 명 정도 는 건데요. 특히 각종 토목 건설 임무를 전담하는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을 창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1일 지난 2년간 변화된 북한군 동향을 반영한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군 상비병력이 12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육군 8만 명, 전략군 1만 명이 늘었고 공군은 1만 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군 감축 병력은 그대로 육군 전력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었을 뿐 전체 병력이나 총 가용 병력 규모는 2년 전 국방백서에서 밝힌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군단급 부대는 15개에서 17개로, 사단급 부대는 81개에서 82개로 늘었습니다. 군단 2개가 늘어난 것은 인민보안성 소속 7총국과 8총국이 각각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돼 인민무력성 산하로 소속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이 개편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과시용 건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자재 조달이나 건설 능력에서 인민보안성보다 군이 우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의 정규군단 10개, 기계화 군단 2개에다 91 수도방어군단, 특수전 부대인 11군단, 그리고 기갑사단 1개, 기계화 보병사단 4개로 편성되어 있다고 국방백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6천여 명 수준이던 사이버전 병력이 6,800여 명으로 800명가량 증원됐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휘정보국을 새로 편성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고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에서 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해 언제든지 기습 공격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에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한국의 수도권 기습에 대한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합니다. 북한 해군은 동해와 서해 함대 사령부, 전대 13개, 해상 저격여단 2개로 부대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상륙함은 260여 척에서 10여 척이 줄었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 해군이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 특수 선박을 배치해 수상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은 비행사단이 4개에서 5개로 늘었고 전술 수송여단은 2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국방백서는 한국 국방부가 2년마다 북한군의 전력 변화를 비롯해 동북아와 세계 안보정세, 한미동맹, 그리고 주변국과의 군사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아 발간하는 백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유엔에서 채택된 복수의 대북 제재를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대두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오바마 행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한 대외 정책의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Same North Korea. We led the efforts to get three resolutions plussed up in order to put pressure on Kim Jong-un to try to behave, change the behavior.
케리 장관은 10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세 차례의 결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보다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사회 현안들을 나열하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finding the things where we could cooperate most effectively, whether it's North Korea, where we incidentally think China could do more.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를 채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And we led at the United Nations. Getting the toughest ever sanctions on North Korea.
한편 이날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북한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I am nervous about North Korea because we're dealing with a nutcase on the other side. And so he really is somebody that might take advantage of that particular moment.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북한이 불안하다며 다른 한쪽에 있는 미치광이와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정권교체라는 특별한 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또 미 행정부 교체가 기존 대외정책의 파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과거 미국에 상반된 대북 접근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I was in the middle of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Bill Perry just wrote about this. The decision was made by the Bush administration not to continue those talks.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자신이 북한과 협상 중에 있었지만 조지 W.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북한은 더욱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교는 4년 혹은 8년 주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특히 행정부 교체와 함께 집권 정당이 달라질 때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큰 우려를 낳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령관은 사이버 공격을 미국이 겪을 수 있는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고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이 그 한계를 시험해보고자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You're going to see intrusion in cyber and it's going to come from all directions. North Korea, Iran, Russia, China because they want to know where those limits are.
또 탐 카튼 상원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그를 억제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도전 과제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북한 지도자와 정권의 행동,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개발 의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I'll refrain from that kind of colorful assessment, but I think, you know, obviously we're very concerned about both the North Korean.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그런 식의 평가는 삼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미 행정부 교체 시점을 맞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우려이자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그중 하나가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자회담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 잠재성을 가진 장치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틀을 사장시키거나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270호의 이행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2억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한국국책연구기관이 분석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이 공포정치를 강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달 동안 대중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억 달러의 외화 수입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손실액은 2015년 북한의 총 수출액 27억 달러의 7.4% 수준입니다. 이 같은 대북 제재 효과는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효과 평가에서 분석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외화 수입 손실분이 가장 컸지만 대중수출과 무기 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무역 환경 역시 중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중국 기업 홍샹그룹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외교, 경제관계 단절을 요청했고 중국은 홍샹그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와 대북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북한의 수출입과 외화벌이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홍샹그룹 사건 이후 북한행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역과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북한행 화물을 억류하고 주요 선사들의 컨테이너 임대를 거부하면서 북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등 각국의 은행이 북한 업체나 대북 사업가의 계좌를 통제하는 등 금융거래에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이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게 금융제재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 송출 부분에서도 중국이나 쿠웨이트처럼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요 국가들이 입국이나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이러한 대북 제재 여파로 북한 내부적으로도 주민 수탈과 공포 통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화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상납금을 강요하거나 주민 동원을 확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에 따른 간부 숙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이런 주민 수탈과 공포 통치 강화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체제 균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간부와 주민들의 동요 현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체제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원은 제재가 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되게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각국의 철저한 결의 이행을 독려하고 독자 제재 조치를 강화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과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새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11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입니다.
2321호가 또 나왔고 거기에는 더 강력하게 석탄 양과 액수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지리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321호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과 관련해 민생 목적을 예외로 둔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게 핵심입니다. 또 은과 동,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해운과 금융 부문의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30억 달러 안팎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27%인 8억 달러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에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미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북한의 ICBM 요격 능력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무기성능시험평가국이 9일 미국 의회에 지난해 미군의 무기체계를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과 이란의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평가국이 1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증된 실제 모의 지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미사일 요격의 정확성을 수치화하는 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또 요격미사일의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관계자들은 이런 평가가 미사일의 실제 요격 능력보다 모의시험 횟수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란 지적입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은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미군의 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며 곧 추가 요격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특히 미사일 요격 체계와 절차를 자신한다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영토를 향해 발사하면 미사일 방어망을 신뢰하는 북부 사령부가 요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알래스카주의 기지에 올해 말까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기존의 30개에서 44개로 늘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링 미사일 방어국장은 추가 요격시험이 오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은 2014년 6월 요격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마이클 플린 미 차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철저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굳건한 미한 동맹 관계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플린 내정자는 10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내정자와 김 실장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기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두 나라가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플린 내정자와 만난 뒤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국의 자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된 대로 반드시 배치한다는데 미한 양국 간의 의견 일치를 받고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과 여타 지역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고 하죠. 그만큼 격차가 크다는 말인데요. 전문가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런 격차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북한 내 도농 격차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12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북한의 소득 수준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자료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 북한에서 평양에 사는 주민의 소득이 평양 이외 지역 주민보다 최대 3배가 많다고 추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 연구 결과가 평양 주민들이 북한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the implication is, of course, is that the people who live in Pyongyang have a very different standard and quality of life and opportunity than the rest of the.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과 기회가 다른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월등히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몇 년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생활 수준과 배급 그리고 개발 부분에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상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소득과 여타 다른 분야에서 평양 주민들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그 평양에 북한의 중앙기관들, 핵심 기관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특히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 간, 그 도시 간 차이가 심하죠. 그리고 중앙기관이나 이제 핵심 기관들이, 권력기관들이 모여 있다는 거는, 시장을 통한 그 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시장 접근성, 그 재화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도 뛰어나지만, 국가적인 혜택도 많이 돌아가죠, 당연히.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하는 일본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돈과 물건이 몰리는 덕에 평양의 소득 수준이 다른 곳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습니다. 250만이라는 추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많고 외화벌이 회사, 무역회사 같은 외국하고 거래하는 그런 기관, 기업소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물건의 유동이 지방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 그리고 돈벌이 하는 기회도 많죠. 당연히 저 지방하고 생활 수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평양과 지방 사이에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배급 체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에서는 여전히 배급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은 벌써 자력 갱생 체제로 전환했다고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밝혔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essentially been willing to allow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uthorities to
배급 체계가 무너지자 지방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중앙 정부가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후쿠다 게이스케 일본 주강 동양 경제 편집위원은 사회 기반 시설에서도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문한 북한의 지방 도시는 쾌송하고 무상입니다. 비교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방인데 평양과 비교하면 도로나 사회 기반 시설이 호술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해 방문한 원산은 시내에선 별로 평양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도로 상태가 평양보다 잘 못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주요 도로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보장도 잘 되고 있지 않고 구동리도 적지 않았고 그래서 자동차 타서 가면 너무 흔들거리면서 가니까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기반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지만 현재 평양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경혜 교수의 설명입니다.
평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 여명거리라든가 저희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을 했는데 종합대학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은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전기, 수도,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여러 부분에서 도농강 격차가 벌어진 이유로 노동당의 편향된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어떤 우대, 특권, 부의 어떤 불균형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평양이 무슨 생산하는 도시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아직도 노동당의 어떤 그 불균형적인 분배 정책이 평양의 신흥 부자들이 모여들게 만들고 또 부동산도 평양에 집중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지 또 실제로 뭐 평양이 이렇게 생산성이 높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심인 평양 주민들만 고려한 탓에 도농강 격차가 심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양을 특별하게 신경 쓴다고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칸반을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회주의 칸반을 내리면 북한 정권, 정부 체제의 존재 위기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사회주의가 정말 심각한 마비 상태가 됐는데 사회주의는 죽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유지돼 있다라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 다른 지방을 희생시키더라도 그러니까 평양 우대를 사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한편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북한 내 도농강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설명입니다.
이걸 뭐 지방까지 분산시켜서 균형을 잡기에는 상당히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황해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장마당 경제가 미치지 못한 지역은 더 빈익빈 부익부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 정부가 도농 격차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원은 대북 제재로 평양보다 지방의 고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엘리트 계층, 핵심 계층들은 돌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화의 분배라고 할지. 국가에서 우대 정책이라고 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엘리트 계층, 특권 계층에게 도만이 돌아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역시 평양에 살고 있는 권력 계층은 그전처럼 가져가거나 설사 줄어도 그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대북 제재가 강화돼도 평양 우대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의 영향을 제일 먼저 감당하는 곳은 평양이 아니라 지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UN 재정분담금이 20여 년 전보다 10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북한의 분담금은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가운데 130위 수준이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불해야 할 2017년도 유엔 재정 분담금은 12만 6,114달러입니다. BOA가 유엔 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유엔 회원국 분담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북한의 분담금은 유엔 전체 예산 약 25억 8천만 달러의 0.005%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 중 130번째로 세네갈과 차드, 몽골이 같은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의 유엔 분담금은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4년 북한에 할당된 분담금은 50만 8,644달러로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0.05%입니다.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의 분담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1998년까지 0.03에서 0.05% 비율을 유지했던 북한의 분담금은 1999년부터 급격히 내려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엔 0.009에서 0.01% 수준에 머물렀고 이후에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0.006%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0.005%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은 193개 회원국들의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마련합니다. 분담금 비율은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올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 유엔 예산의 22%인 6억 1천만 달러를 부담합니다. 이어 일본 9.6%, 중국 7.9%, 독일 6.4%, 프랑스 4.9%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2.039% 비율로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출하는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1994년을 기준으로 0.69%의 분담금을 냈던 한국은 20여 년 만에 3배 가까이 분담금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당시 700만 달러에서 올해 5,143만 달러로 약 7배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유엔은 북한의 제재 위반 등을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2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말리아와 리비아 등 유엔 안보리가 감시그룹을 운영하는 12개 전문가 패널 중 다섯 번째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소폭 줄어든 액수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어떤 곳이 있는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에서 또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게 마련인데요. 특히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 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고 인성교육 등 다양한 상담 활동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사단법인 세조위에는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겪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됐고요. 매주 탈북민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조위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의 김광호 소장입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이제 코칭 교육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인데요. 코칭이라면은 서로 간에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잘 경청하고 질문하고 인정과 칭찬하고 이런 기본적인 대화 기술, 인간관계의 소통 기술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더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코칭 자체가 심리치료가 목적은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들은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명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까지 가미해서 심리치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소장은 매주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딸들과 같이 자원봉사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소장직까지 맡게 됐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분이 바로 제가 그 난 행복하면 안 돼요라는 책에서 소개해 준 분인데 북한에 남아있는 자기 헤어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남한에서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자책을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코칭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광호 소장은 통일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 탈북민들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이 결국에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남과 북을 통일이 되면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남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또 코칭이나 상담 같은 정서 지원 활동들을 많이 해줘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사실은 남과 북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굉장한 롤모델이 될 거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주위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코칭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이 점차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이웃이니까 이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NGO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사단법인 북한체제 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역시 탈북민들의 상처 치유를 돕는 기관인데요. 특히 탈북 과정이나 한국 정착 과정의 상처보다 북한 체제 내에서 생긴 상처 극복이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북한 의사 출신인 유혜란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센터고요. 네. 준비된 통일은 아름답다는 표 아래 저희 센터가 2013년도 그 통일부 사단법인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탈북 과정 그리고 이제 한국 정착에서 트라우마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 그 탈북민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는 그래서 체제 상처라고 했거든요. 체제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제 겪고 뭐 중국에서 겪는 그 우리 일반 주민들도 겪죠. 그러나 이제 그런 트라우마들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하지만 체제 트라우마는 이제 항시적인 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 정착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를 이제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제 트라우마로 야기된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혜라인 센터장은 평양에서 태어나 경상의대를 졸업한 뒤 6년간 의사로 일하다가 친척 중 한 명이 정치범으로 체포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는데요. 한국에 와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바로 보게 됐고 북한 체제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탈북민들의 상담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 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22주 치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 상처 치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통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작은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현장에서 보게 되면 탈북민들의 정착이 그렇게 제대로 잘 정착하고 있지는 않죠. 굉장히 이제 자살률도 높고 한국인의 자살률에 비해서 탈북인들이 3배나 높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통일이 될까, 아름다운 통일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볼 때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리 온, 네. 그래서 정말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제 예정된, 허락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데 초점을 두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2에서 6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는 0.5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기온 영하 9도, 낮기온 영하 2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4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3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3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1도, 낮 기온 영하 10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는 흐린 가운데 해주와 용현, 개성에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 1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0도. 사리온 역시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0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 기온 영하 12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1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12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5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2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영하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오전 한때 눈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는 2에서 6미터까지 높게 일고요. 서해북부 0.5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마감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데이비드 슐킨 보훈처 부장관을 신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슐킨 부장관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보훈처 보건 담당 부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명자는 시민 보훈처 장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슐킨 지명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보훈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슐킨 지명제는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주에서 일한 내과의사 출신으로 미국 보건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슐킨 지명제는 또 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퇴역군인들이 미 전역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하루 안에 진료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언론에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러시아를 대통령 선거 해킹의 배후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명확히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미국을 해킹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신이 미국을 이끌게 되면 러시아가 미국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몇몇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외설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국 정보 당국이 이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 연장과 관련해 워싱턴과의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앞서 미 의회가 대이란 제재법을 연장하자 이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이 조처가 이란 핵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아바스 아라치 이란 외무 차관은 이란 제재법의 연장에 대한 이란의 우려를 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치 차관은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공동위원회에서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에 있는 저농축 우라늄을 모두 반출해 재고량을 300kg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중대한 위협이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실패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11일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중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중대한 위협으로 꼽으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헛된 약속을 미국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틸러슨 엑소모빌 회장을 국무부 장관에 지명한 바 있습니다. 엑소모빌은 미국의 세계적인 석유회사입니다. 한편 틸러슨 지명자는 러시아가 미국의 위협이라면서 러시아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나라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11일 아프가니스탄 남부 도시 칸다하르에서 전날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자국 외교관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이들 대부분은 아프간 고위관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주지사와 아프간 주재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사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 알 마크툼 아랍에미리트 연합 총리는 인터넷을 통해 폭탄 공격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외교부는 이날 자국대사가 아프간 고아들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칸다하르를 방문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불법 이민 방지 장벽 설치 비용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멕시코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루이스 비데라라이 멕시코 신임 외무장관은 10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벽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장벽을 설치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멕시코가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비데가라의 장관은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저놈과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